예, 다윗이 자신의 둘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 사무엘 하원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 다윗과 치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치바는 앞선 이야기에서 므피보셋 저기 누굽니까? 갑자기 왕자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그 사울의 아들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므피보셋을 모시고 살던 종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데 치바는 궁지에 빠진 다윗을 응원하러 나옵니다. 하지만 묘합니다. 주인인 므피보셋에서 나오지 않고 치바만 나와 있습니다. 다 꿍꿍이가 있죠. 다윗이 왜 종만 나오고 너의 주인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자 치바가 대답합니다. 3절 지금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에야 이스라엘 집안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므피보셋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왕좌를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반란의 생각을 품었다라는 걸 고자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바는 이렇게 하면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죠. 4절 임금이 치바에게 므피보셋에게 딸린 것은 이제 다 내 것이다 하고 이르자 치바가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임금님께 경배드립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 뭐 사람들의 어떤 온갖 모습이 이 사무엘기 상학원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뭐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 이게 무슨 성서냐 성서의 인물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속고 속이고 죽이고 죽이고 뭐 이렇게 뺏고 빼앗기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다를 뭐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 건 비슷하고 우리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사서라고 한 이 가톨릭에서는 이 책들을 역사서라고 하다 보니까 왕이나 이런 중심되는 신하들이 주인공인 양 좀 오해를 해서 책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좀 곡해가 되는데 유다교에서는 이 책을 전기연서라고 부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이런 다윗이 아니라 예언자들입니다. 나탄, 예언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언자들이 이 책의 주인공. 또 사무엘기와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하도 주로 나오다 보니까 역사서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이 이 책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16장 5절에서 14절 다윗과 시므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면서 모욕도 당하죠. 5절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이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모욕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11절에서 13절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걷는 동안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 산비탈을 걸으며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뿌려대었다. 엄청 끈질기게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막 던지고 막 그랬다는 말이죠. 그걸 임금인 다윗이 참아내고 있죠. 다윗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영악할 뿐만 아니라 나름의 어떤 큰 가슴 또 어떤 신앙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앙인이었음을 또 나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16장 18절에 19절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이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뽑은 바로 그분께 속한 몸이니 그분과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왕을 섬겼듯이 이제는 임금님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자신의 측근 중에 한 명인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압살롬은 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략가죠. 17장 1절에서 14절 이제 이야기의 전개가 거의 뭐 중국의 소설 삼국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전개가 되죠. 서로 간의 지략 싸움이 대단합니다. 압살롬의 책사로 있었던 아이토펠이라는 인물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17장 1절에서 2절 제가 12,000명을 뽑아 출동해서 오늘 밤으로 다윗의 뒤를 쫓게 해주십시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덮쳐 놀라게 하면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쳐 죽이겠습니다. 다윗은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거다가 그 다윗 주변의 어떤 군대는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이때를 노려서 쳐야지만 다윗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라는 책사 아히토펠의 건의였는데, 압살롬은 곧장 의견을 따르지 않고 후사이, 다윗의 측근이었죠. 후사이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확인합니다. 후사이는 반대하죠. 11절. 그러므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불러 모으신 다음 임금님께서 친히 전투에 나아가십시오. 이 성서를 읽다 보면 단에서 부에르세바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라는 지명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후사이의 의견을 따릅니다. 결국 다윗에게 시간을 벌여주려 했던 후사이의 작전은 성공하고 압살롬은 여기에서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말죠. 17장 15절에서 23절 후사이의 작전과 아히토펠의 자살. 후사이는 사제 차독과 에버야타르를 통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죠. 16절 그러나 이제 서둘러 다윗 임금님께 사람을 보내요. 오늘 밤 광야의 길목에 묵지 마시고 반드시 그곳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는 물론 임금님과 함께는 온 백성이 전멸할 것입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유다 광야 쪽에 다윗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더 멀리 도망치라는 전별을 보낸 것이죠. 다윗은 정보를 전해듣고 곧장 더 달아나 버립니다. 22절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는데 아침이 밝기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강을 건너면서 자기 신변을 이제 지키게 되죠. 아히토펠, 그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토펠은 이렇게 해서 반란의 성공의 결정적인 때를 놓쳤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죠.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 23절 아히토펠은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나귀에 안장을 얹고 일어나 제 고향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다음 목을 메고 죽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들의 성읍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로드바르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키르가, 로글림에서 길라사람 바르질리아가 찾아왔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의 피난 여정에 도움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과 물을 제공하면서 이제 전열을 정비를 하게 되죠. 18장 1절에서 17절 압살롬이 싸움에서 칩니다. 다윗이 군대를 만나 정비할 시간을 가집니다. 1절 다윗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사열하고 그들 위에 천인대장과 백인대장들을 세웠다. 정리를 했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습니다. 6절에서 7절 군사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싸움은 에프라임 숲에서 일어났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그곳에서 2만 명이 죽는 큰 사륙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패배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가엾게 보아서 어떻게든 살려서 데려오라고 했지만 장군 요압은 생각이 다릅니다. 14절에서 15절 그러나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표창 셋을 손에 집어들고 향엽 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병인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내리쳐 죽였다라고 하죠. 요압은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왜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다윗의 성내를 읽고 자신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기 손에만 피를 묻힌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떤 게 진실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압이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 요압이 오히려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왕자를 뭐 다른 식으로 자기가 미는 왕자가 압살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다른 왕자를 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8장 19절에서 19장 9절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다. 자 이제 차독 집안, 그 차독 사제가 보내 집안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으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차독의 아들 아이마아치가 이 승전의 소식을 임금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합니다. 임금의 눈에 들고 싶은 거죠. 하지만 장군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은 좋은 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일을 보내죠. 이런 소식을 당신이 사제가 전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너를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요압이 그를 말렸다. 오늘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니니 다른 날 전하여라. 오늘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불러 내가 가서 임금님께 본대로 알려드려라 하고 일렀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한 다음 달려갔다. 하지만 묘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요압이 말렸음에도 차독의 아들 아이마아치는 자신이 또 가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미 전령이 출발했는데도 자기가 가겠다고 하죠. 23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은 그에게 달려가라 하고 허락하였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죠. 아이마아치는 들판으로 난 길을 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심지어 그는 허락을 받고 먼저 출발한 전령을 앞지르죠. 왜 이럴까요? 아마도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의 눈에 들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는 먼저 도착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압살롬의 소식을 묻는 다윗에게 모른다라고 답합니다. 29절 임금이 그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고 물었다. 아이마아치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독의 아들도 생각이 다 있었던 것이죠. 요압보다 어찌 보면 더 영악한 겁니다. 승전의 기쁜 소식만 딱 전하고 아들의 전사 소식은 모르쇠로 대처해서 사실은 기쁜 소식에 대한 결과만 얻겠다라는 작전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사제 차독의 아들은 다윗에게 눈도장을 찍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에티오피아 전령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하게 되죠. 19장 16절에서 24절 다윗과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빌어야 되죠. 17절 바오림 출신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임금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왔다. 19절 그들은 임금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건널목을 건너왔다. 임금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서 오는데 다른 이제 임금의 일족들이 강을 건너고 임금이 이제 건너려고 하기 전에 자신들이 강을 건너와서 임금을 맞았다. 지극정성으로 맞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치루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22절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23절 치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의 반대자가 되려 하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어. 치루야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장군 요압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아마 제기가 삼형제가 됐던 것 같은데 형제들이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의 말투는 다윗이 종종 쓰는 말투. 아무래도 다윗이 이제 자신의 측근 요압과 그 집안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다윗의 왕위를 튼튼히 하기보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분열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윗이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시므이를 죽인다면 다윗이 사울의 친척이죠. 시므이를 죽인다면 다윗이 벤야민 집파의 신을 잃게 되고 그들을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치료의 아들들이 일종의 다윗을 공개적으로 음모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챙겨요. 다윗은 거의 눈치 백단이겠죠. 이 자식이 우리 나를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치료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비사이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 이어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